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우 중심에서 15km 지점까지 접근했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 고위 관리는 어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면서 러시아 군부대가 북서쪽에서 접근 중이며 지난 24시간 동안 약 5km 전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리는 북쪽에서 접근하고 있는 또 다른 러시아 부대들은 여전히 우크라이나 군과 체르니히우에서 우전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러시아군이 크이우 포위를 시도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군은 강하게 저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더 설명했습니다. 이 관리는 러시아군이 언제 수도 크이우 중심에 도달할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관리는 러시아군이 이날 775대 이상의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공중폭격과 표적타격을 늘리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 오늘 최애국 대우 취소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발표에 정통한 익명의 소식통은 AP통신 등에 이같이 전하며 유럽연합 EU와 다른 주요 7개국 G7도 동일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애국 대우란 경제와 통상 분야에서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가장 유리한 대우와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소식통은 러시아에 대한 최애국 대우 지위 박탈은 미국과 동맹들이 러시아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적용할 수 있게 해 러시아의 경제를 더욱 고립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맹국들의 경우 각국의 내부 절차에 따라 미국과 동일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벌인 정당하지 않은 전쟁에 대해 책임을 계속 묻기 위한 조치들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미국의 동맹 가운데 캐나다가 처음으로 지난주에 러시아에 대한 최애국 대우를 박탈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러시아의 요청에 따라 오늘 긴급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긴급회의는 우크라이나가 생물무기를 제조를 했다고 주장한 러시아의 요청에 따라 소집됐습니다. 러시아는 어제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생물무기 개발에 자금을 지원했다고 비난한 가운데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이 같은 주장을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이 같은 주장이 러시아가 앞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생화학 무기를 사용을 정당화하기 위한 준비 작업의 일환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러시아의 주장을 부인하며 우크라이나에서 누구도 어떤 종류의 화학 또는 기타 대량살상 무기를 개발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으로 구성된 세계 주요 7개국 G7 에너지 장관들이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의존을 줄이기로 합의했습니다. 하기우다 고이치 일본 경제산업상은 어제 G7 에너지 장관들 간 화상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혔습니다. 하기우다 경제산업상은 G7 국가들이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 수입을 장기적으로 줄이는 노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하기우다 경제산업상은 각국이 처한 상황이 다른 만큼 당장의 변화를 이끌어내기는 어렵다면서도 각국 장관들은 향후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의존도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G7 에너지 장관들은 또 원자력과 재생 가능한 에너지 등 에너지 원료 다양화를 촉진하기로 합의했다고 하기우다 경제산업상은 밝혔습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G7 장관들과 유럽연합 EU 산유가 산유국들의 생산들을 늘리도록 촉구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러시아산 화석연료 수입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군에 포위된 7개 도시에서 어제 약 4만 명이 인도주의 통로를 통해 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오늘 공개한 영상에서 이같이 말하며 수도 크이우와 자포리자 등 여러 도시들에서 식량과 의약품 등이 주민들에게 전달됐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러나 동부에 위치한 마리우폴에 대한 러시아의 군의 공격은 계속되고 있으며 도시는 완전히 타단됐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마리우폴 내 민간인의 안전한 대피를 보장하는 탈출로를 설정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식량과 식수 등을 실은 차량을 마리우폴로 되보내려고 시도했지만 러시아군 전차로부터 공격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11일 금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윤석열 후보의 한국 대통령 당선을 거듭 축하하면서 북한 핵과 미사일이 제기하는 위협을 핵심적인 협력 사안으로 꼽았습니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한국에서 보수 정부가 들어서면 대북 정책, 미한 동맹, 대중국 정책 등에서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이 4년 전 폭파했던 풍계리 핵실험장을 복구하고 금강산에 있는 한국 측 시설을 철거하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으나 함경도 북부는 흐리고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16도에서 1도, 낮 최고는 10도에서 8도, 바다의 물결 동해에서 1.5 내지 1.5m, 서해 1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가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 데 대해 다시 한번 축하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이 제기하는 위협을 핵심적인 협력 사안으로 꼽았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10일 윤석열 후보의 제20대 한국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며 핵심 현안들에서 협력이 심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대선에 앞서 미사일 시험에 나선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해 미국이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이냐는 질문을 받고 우선 윤 당선인의 당선을 축하했습니다.
And you heard this from the president last night, but we congratulate President-elect Yoon Suk-yeol on his election. The allianc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our allies.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는 윤석열 당선인의 당선을 축하한다며 미국과 한국의 동맹 관계, 경제 관계, 국민들의 긴밀한 우정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 축으로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기후변화, 전염병 대유행, 경제적 유대, 공급망 등 국제사회의 핵심적 도전과제는 물론 두 나라가 직면한 안보 문제에서도 협력이 심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But also it of course includes deepening our cooperation on some of the security challenges that we both confront. And at the top of that list when it comes to the Indo-Pacific.
프라이스 대변인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그 명단의 가장 위에는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이 제기하는 위협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자 북한의 불법적 대량살상 무기로 인한 위협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인도태평양과 그 너머의 평화와 안보를 뒤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대화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조약 동맹인 일본, 한국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목표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실용적인 조치들을 취하는 데 있어 한국, 일본과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의 노골적인 안보리 결의안 위반에 대해 북한에 계속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미국이 최근 몇 주간 북한에 대해 여러 제재 조치를 취했고 안보리도 긴급하게 이 문제를 다뤘다고 말했습니다.
We will continue to hold the DPRK accountable for its flagrant violations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We've imposed a number of.
이어 미국은 이 와중에도 북한에 계속 손을 내밀었다며 우리는 이 도전에 외교적 접근법을 취할 의지가 있으며 북한에 대해 적대적 의사가 없고 북한과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고 안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진지하고 계속적인 외교에 관여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북한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한국의 새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 미국 상하원 의원들의 초당적 축하 인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미국과 한국 동맹관계의 지속적인 강화를 기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의 밥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원장은 9일 상원 외교위원회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윤석열 당선인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메넨데즈 위원장은 그러면서 미한 동맹과 양국 국민들의 관계를 강화하고 심화시키기 위해 향후 윤 당선인과 협력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도 이날 트위터를 통해 윤 당선인이 한국의 새 대통령으로 선출된 것에 진심어린 축하를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쿤스 상원의원은 미한동맹은 영내와 세계질서의 핵심축이라고 강조하면서 윤 당선인이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면 긴밀히 협력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의 빌 해거티 상원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한국과 새 대통령에게 축하 인사를 전한다며 윤석열 당선인은 강한 보수로서 미한동맹의 탄탄한 기반을 계속 만들어가면서 영내와 세계의 다양한 도전을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버디 카터 공화당 하원의원도 트위터를 통해 한국의 새로운 대통령 윤석열 당선인에게 축하를 전한다면서 그의 지도력이 한국의 번영과 평화의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상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의원과 하원 외교위 아태 소위원장이자 의회 내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민주당의 아미베라 의원, 한국계인 공화당의 영김 하원 의원과 미셸 스틸 하원 의원도 9일 트위터를 통해 윤 당선인에게 축하 인사를 보냈습니다. BOE 뉴스 김현경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 당선인은 오늘, 즉 11일 크리스토퍼 델 코소 주한 미국 대사 대리를 만나 미국은 한국의 유일한 동맹국이라며 서로의 안보를 피로써 지키기로 약속한 국가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관계가 다시 자리를 잡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은 경제와 기후협력, 보건의료, 첨단기술 등 모든 의제가 미한 간 혈맹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발전해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델 코소 대사 대리는 윤 당선인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며 올해는 미국과 한국이 수교를 맺은 지 140년이 되는 해인데 미한 동맹은 어느 때보다 굳건하다고 화답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한국은 굳건하고 물샐 틈 없고 탄력적인 동맹관계를 구축해왔고 미래 과제와 위협에도 대처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새 행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양국의 동맹관계를 더욱 확대할 것이고 양국 전략적 동맹을 활용해 전 세계에서 좋은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델 코소 대사 대리는 윤 당선인이 선거 기간 참여 확대를 시사했던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안보 협의체 쿼드 문제에 대해 정상 차원의 쿼드 회의가 언제 열릴지는 정해진 게 없지만 호주 멜버른에서 실무 회의가 진행된 것을 보면 쿼드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백악관에서 공개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보면 잘 알 것이라며 적절한 시기, 적절한 방식에 따른 한일관계 개선의 중요성을 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제20대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 소식을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특히 보수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북 정책을 포함해 미한 동맹과 대중국 정책 등에서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의 이번 대통령 선거가 진보적 성향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으로 간주됐다고 평가하면서 보수 정당의 윤석열 당선인의 승리에는 주택가격 상승과 정부 관리의 부패 스캔들, 성폭력 피해 폭로 사건 등 정부의 실책에 대한 유권자의 분노와 공정사회에 대한 희망이 반영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대북정책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하면서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의 진전을 막지 못한 데 대한 평가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 과정에서 북한과 중국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접근 방식을 맹렬히 비판한 윤 당선인이 집권 후 현 정부의 진보적 의제, 특히 북한과의 대화와 평화를 추구하는 대북 정책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윤 당선인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 때까지 유엔 대북 제재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면서 이는 미국의 입장과 가깝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축소된 미한 연합 군사 훈련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힘이 뒷받침되지 않은 평화는 무의미하며 선제 공격 능력을 갖춰야 전쟁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해온 점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들어 잇따라 미사일 시험 발사를 실시한 북한이 윤 당선인의 강경한 대북관을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는 데 필요한 수단으로 생각할 수 있다면서 북한 문제는 윤 당선인이 집권할 경우 첫 번째 대외 정책의 위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도 보수적인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국은 북한 문제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 일본 등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를 재편하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우선시한 진보 정권 집권 동안 남북 관계의 진전과 북한의 비핵화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워진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극적으로 진로를 바꿀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윤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북한의 핵 위협이 고조되고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글로벌 외교 역량을 강화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밝힌 것에 주목했습니다. 또 자사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해 경제 제재를 취하는 데 있어서도 서방 국가나 일본 등에 뒤처진 것에 유감을 표하고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한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문가의 분석을 인용해 한국의 외교정책의 전략적 함수가 한반도에서 벗어나 동아시아는 물론 인도태평양까지 확대될 것이며 등거리 정책이나 중립정책 대신 미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조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 공영 라디오 방송인 NPR은 윤 당선인의 대북 정책을 전임 정부에 비해 강경한 노선으로 평가하면서 물러나는 진보 정부 정책과 단절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상대 진영인 더불어민주당이 여전히 의회 다수당의 지위를 갖고 있고 이번 선거 결과가 입증하듯 이념과 지역, 세대와 성별에 따라 견해차가 극명하게 부각되면서 윤 당선인의 정책 추진이 많은 제약에 부딪힐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CBS 방송은 북한과의 교착 상태에서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한국의 입장을 크게 바꿀 수 있는 새 대통령이 선출됐다면서 윤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북한의 김정은에게 매너를 가르치고 싶다고 말한 보수주의자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이 선거 승리 후 가진 첫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행동에 단호하게 맞서겠다면서도 남북 대화의 문은 열어두겠다고 거듭 강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 당선인에게 대선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전화한 최초의 외국 정상이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백악관은 윤 당선인에게 기후변화에서 공급망 문제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적인 도전 과제에 앞으로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CNN 방송도 북한의 위협 고조와 미국과 중국 사이 긴장 고조가 윤 당선인의 주요 외교 안보 과제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의 발언을 인용해 남북 간 대화가 장기간 교착 국면에 빠진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미국과 북한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정교한 비핵화 해법을 내놓지 않는 한 비핵화 협상 진전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윤 당선인이 북한의 비핵화를 우선시하고 강력한 국방태세에 기반한 평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줄곧 강조해왔다면서 이 같은 태도가 북한에게는 강경한 대응으로 비칠 수 있으며 남북관계가 냉전시대 적대관계로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윤 당선인이 대북정책 못지않게 대중국 관계에서도 현 정부와 다른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윤 당선인이 당선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을 자유와 평화, 번영을 위한 세계적 투쟁에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로 만들겠다고 약속했고 민주주의 국가들의 연합을 구축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노력에 더 열성적인 파트너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노력에는 한국의 대규모 반도체 산업이 중국에 덜 의존하도록 공급망을 확대하려는 미국의 노력에 더 많이 참여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CNBC 방송은 윤 당선인이 미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추구하겠다는 뜻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면서 윤 당선인이 취임하면 동맹 관리가 훨씬 원활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미국과의 더 친밀한 관계는 한국의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강력한 대중국 입장을 취하려 할 수 있지만 경제적 결과에 직면할 경우 이 같은 의지는 약화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AP통신은 윤석열 정부가 영내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주목하면서 특히 일본과의 관계 진전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이 과거 역사적 갈등에 대한 한국 내 격렬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일본과의 관계 회복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해왔다고 소개했습니다.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도 윤 당선인의 승리는 한국의 외교 정책을 미국, 일본과의 긴밀한 관계를 맺는 쪽으로 재조정할 것이라면서 미한의 3국 공조 강화가 역내 점증하는 중국의 영향력에 대응할 수 있는 정치적 거점을 제공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제20대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자 각국이 축하 메시지를 전하며 자국과의 협력 강화를 희망했습니다. 일본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윤 당선인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고 노르웨이와 캐나다는 한국과의 관계 강화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은 윤석열 당선인이 한국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된 것을 환영하며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 대변인은 10일 윤석열 후보의 당선과 새 정부 출범을 앞둔 한국 정부에 대한 BOA 논평 요청에 일본과 한국은 서로에게 중요한 이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국제사회가 중대한 전환과 변화에 직면한 가운데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를 달성하고 역내와 세계의 평화, 안전, 번영 보장을 위해서는 건전한 한일 관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외무성 대변인은 또 일본과 한국, 미국 간의 긴밀한 협력도 중요하다며 이는 북한 문제를 다루는 것을 포함해 역내 안정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구축된 우호협력관계를 기반으로 한일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윤 당선인의 지도력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본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윤 당선인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외무성 대변인은 한일관계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둘 수 없는 한반도 출신의 민간 노동자와 위안부 문제 등으로 극도로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간 약속을 지키는 것은 국가 간 관계의 기본이라며 건전한 한일관계 회복을 위해 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토대로 윤 당선인을 비롯한 새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유엔군으로 참전해 의료와 시설 지원을 제공했던 노르웨이도 한국 새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희망했습니다. 노르웨이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BOA에 노르웨이는 윤석열 후보가 대한민국의 차기 대통령에 당선된 것을 축하한다면서 노르웨이와 한국은 오랜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많은 근본적인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며 다자간 포럼 등에서 잘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노르웨이는 앞으로 한국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기대한다고도 전했습니다. 캐나다 외교부는 이날 BOA에 쥐스탱 트리도 총리가 윤 당선인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전하는 성명을 냈다고 말했습니다. 트리도 총리는 성명에서 캐나다와 한국은 민주적 가치와 광범위한 무역 및 투자 관계를 토대로 공고한 관계를 맺고 있다면서 우리는 G20,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세계무역기구, 오타와 그룹을 비롯한 세계 무대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캐나다 최초이자 유일한 아태 지역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인 캐나다 한 FTA는 양국의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캐나다와 한국은 내년에 수교 60주년을 맞이한다며 윤 당선인과 함께 양국 관계를 심화하고 공동의 우선순위를 앞당기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당선이 확정되자 사회연결망 서비스 트위터에는 각국 정상들의 축하 메시지도 이어졌습니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한국과의 안보 협력을 강조하며 우리의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에 따라 호주와 한국의 관계가 지금처럼 공고한 적은 없었다면서 함께 안정적이고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을 건설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리슨 존슨 영국 총리도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윤석열 후보에게 축하한다며 한국은 영국의 친구이자 동맹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선순위를 공유하고 자유와 안보를 보호하며 양국 간 교역을 확대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타이완 외교부는 트위터에 성공적으로 대선을 치룬 한국 국민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전한다면서 우리는 새 정부와 협력해 양국 간 우위와 호혜적 교류를 강화하는 동시에 역내 평화와 안정, 번영을 도모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이 4년 전 폭파했던 풍계리 핵실험장을 복구하고 금강산에 있는 한국 측 시설을 철거하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동시다발적으로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에 나서는 양상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1일 한국 정부와 군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2018년 5월 북한이 외신 기자들을 모아놓고 선제적으로 폭파했던 풍계리 핵실험장의 갱도를 일부 복구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에선 새 건물이 들어서고 기존 건물을 수리하는 정도의 정황만 포착됐는데 갱도 복구까지 하고 있는 것이 파악된 건 처음입니다. 북한은 2018년 당시 2번과 3번, 4번 갱도를 폭파했습니다. 1번 갱도는 폭파하지 않았는데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많이 무너져 이미 없앴다는 게 북한 측의 설명이었습니다. 북한의 1차 핵실험은 1번 갱도에서, 2차에서 6차 실험은 2번 갱도에서 실시되었습니다. 따라서 복구하고 있는 갱도는 3번과 4번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입니다. 군 당국은 북한이 1번과 2번 갱도는 당장 복구가 어렵지만 3번, 4번 갱도는 상황에 따라 보완해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또 금강산의 한국 측 일부 시설에 대한 철거 작업에도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은 2019년 10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시찰 과정에서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저란 남측 시설을 싹 드러내도록 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터지자 이를 이유로 2020년 1월 철거를 연기한다고 한국 측에 통보했다가 최근 아무런 통보 없이 철거 작업에 착수한 겁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준비하는 동향뿐 아니라 한반도 정세를 긴장으로 몰고 갈 수 있는 다양한 조치를 전방위적으로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변 핵단지에서도 5메가와트 원자로와 재처리 시설, 고농축 우라늄 제조시설 등의 가동 징후가 지속적으로 미한 정보당국의 감시망에 포착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할 역량 개발을 시도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주한 미군 사령관이 밝혔습니다. 대규모 연합군사 훈련은 많이 할수록 좋다면서도 한국의 차기 정부와 상의해서 결정될 사안이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폴 라케무라 주한미군 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실재한다며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무력화하고 한반도와 영내 안정을 위협할 역량 개발을 시도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The threat is real and it appears that he's trying to develop capabilities to defeat our systems.
라케무라 사령관은 10일 상원군사위원회가 개최한 한반도 군태세 점검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 미사일 위협의 신뢰성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존 아퀼리노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미국령인 괌에 대한 미사일 방어망 확충이 자신의 최우선순위에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가 있을 때마다 한반도와 일본에 대한 방어를 지원하기 위해 준비 태세를 높여왔다고 강조했습니다.
Every time there is one of these launches, and if you just recently read, we've increased the readiness level.
라케무라 사령관은 대규모 미한 연합군사 훈련 재개 문제와 관련해 훈련이 많을수록 좋지만 차기 한국 정부와 상의해 결정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That will be determined as the new administration comes in and working with
라케무라 사령관은 사령관으로서 당연히 훈련은 많을수록 좋지만 앞서 말하는 건 어렵다며 자신은 가능한 한 모든 각국 부대에서 많은 훈련을 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한 대규모 연합훈련은 북한의 잠재적인 공격을 억제하는 데 기여한다며 김정은 위원장은 이런 연합훈련을 취소시켜 미국과 한국의 준비태세를 약화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라케메라 사령관은 미한 양국의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작업이 완료되면 주한미군의 즉각적인 성격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현재 한국군의 역량과 전작권 전환을 위해 요구되는 사항들을 고려할 때 지금으로선 관측이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It's hard for me to predict right now based on the capabilities that the
다만 전작권 전환이 이뤄지더라도 한반도 전쟁 발발 시 의사결정은 여전히 미국과 한국 두 국가사령부 간 이뤄진다고 강조했습니다. 라케메라 사령관은 한국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북 대중정책과 관련해선 조짐이 매우 좋아 보인다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We'll reach out to his transition team and I look forward to, you know, taking what he he talked about in his campaign.
라케메르 사령관은 윤 당선인이 북한과 중국에 대해 더 강경한 접근법을 취하는 것 같은데 미국과 한국의 협력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윤 당선인의 인수위와 접촉해 선거운동 기간 언급된 것에 대해 듣고 한국에 대한 방어와 영내 안정 유지에 관해 계속 나아갈 수 있길 고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짐이 매우 좋은 것 같다며 보수 진영에서 보인 모든 것과 윤 당선인의 접근법, 국방에 관한 초점이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실행 시 어떤 모습인지는 파악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라케메르 사령관은 북한과의 외교를 위해 차기 한국 정부와도 계속 협력하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It's an intangible relationship here that we have to continue the.
라케메르 사령관은 북한과의 관계는 무형의 관계라고 규정하며 대북 외교 과정이 작동하고 한반도 평화가 궤도에 오르도록 향후 한국과 계속 협력해야 한다며 우리는 문재인 정부와 잘 협력하고 있으며 차기 정부와도 잘 협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국의 자주권을 존중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라케메르 사령관은 중국 문제와 관련해 한국과 중국의 외교, 경제, 문화적 관계에 주요 변화는 없어 보인다며 현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의 평화 선언을 중국 관계에서 우선순위로 담아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중국 문제는 여전히 한국이 크게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한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라케베라 사령관은 한일 관계 개선이 자신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라케메르 사령관은 윤 당선인이 안보를 최우선 과제로 언급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군 당국 대표들과 한국 측 카운터파트들도 진정으로 미한 관계와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라케메르 사령관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해 우리는 꽤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며 우리는 사이버 공격이 북한의 공격 계획 중 일부가 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이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시험이라고 주장한 최근 두 차례 탄도미사일 발사에서 새로운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했다고 미 고위 관리가 지적했습니다. 이 관리는 재무부의 신규 대북 제재와 추가 조치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최근 두 차례 실시한 탄도미사일 시험에서 새로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체계를 활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미 정부 고위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이 고위 당국자는 10일 언론 브리핑에서 미국 정부는 면밀한 분석을 거쳐 올해 2월 26일과 3월 4일 북한의 두 차례 탄도미사일 시험들이 북한이 개발하는 새로운 대륙간 탄도미사일 체계를 동원했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당시 연달아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MRBM을 쏘아올린 뒤 이를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시험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 고위 관리는 이 체계가 2020년 10월 10일 노동당 열병식에서 공개됐고 2021년 10월 평양에서 열린 국방발전전람회에서도 전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것은 북한의 심각한 긴장 고조 행위라며 다만 2017년 북한의 세 차례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들과 달리 올해 두 차례 시험 발사들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나 능력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시험들은 북한이 최대 사거리 발사 시험에 앞서 일부 요소들을 시험하려는 의도일 가능성이 높다며 북한은 최대 사거리 발사 시험을 위성 발사로 위장하려고 시도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고위 관리는 북한의 이러한 시험 발사들은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긴장을 불필요하게 높이며 영내 안보를 불안정하게 할 위험이 있다며 미국은 강하게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모든 국가들이 이러한 위반을 규탄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미 고위 관리는 과거 실험과 달리 북한은 이러한 긴장을 높이는 조치들을 숨기려 했다며 미국이 이 정보를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다른 동맹과 파트너들과 공유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전략적 위험 요소를 줄이는 것이 우선순위이며 국제사회가 북한의 추가적 무기 개발에 반대하는 단결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굳게 믿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리는 동맹인 한국, 일본과 긴밀히 조율하며 이러한 평가를 내렸다며 이러한 시험의 자세한 세부사항을 유엔 등에서 다른 동맹, 파트너와도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이 정보를 갱신하고 공개하는 만큼 동맹들도 앞으로 몇 시간 뒤, 며칠 뒤 북한 체계의 기술적 부분에 대해 더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리는 외교에 대한 문을 열어놓으면서도 미국 본토와 동맹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그 일환으로 11일 재무부가 북한에 대해 신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이번 주 초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서해에서 정보와 정찰 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탄도미사일 방어 대비 태세를 높일 것을 지시했다며 내일은 재무부가 북한의 금지된 무기 프로그램 진전을 위해 외국의 물품과 기술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새로운 행동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리는 재무부 조치의 세부 사항을 미리 밝히지는 않을 것이라며 미리 밝히면 잠재적인 타깃들이 도움이 안 되는 방법으로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며칠 내로 다양한 추가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관리는 북한의 불법적이며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들의 결과가 따른다는 점과 국제사회가 이러한 행동을 정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하게 가능한 길은 외교적 협상을 통하는 것이라는 점을 북한에 분명히 알리려는 의도로 이러한 조치가 취해진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지금까지 그래왔듯 앞으로도 동맹,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북한과 전제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다는 바이든 정부의 입장도 다시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우리가 이미 밝혔고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관리들이 공개적으로 언급했듯이 우리는 계속 외교를 추구할 것이며 전제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도 협상 테이블에 진지한 합의가 있다면 김정은과 만나는 데 열려 있다고 앞서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임 정부에서 봤듯이 정상회담만으로는 진전을 보장할 수 없기에 실무 협상에 기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북한은 여전히 응답하지 않고 있다며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추진하는 결정은 긴장을 높이고 인도태평양 지역에 불안정을 초래한다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국가우주개발국 시찰에 이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으로 전용 가능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수 있는 서해 위성 발사장을 현지 지도했습니다. 정찰위성 발사를 기정사실화하면서 미국에 대해 ICM 발사를 위협하는 행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해 위성 발사장을 현지 지도했다고 11일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서해 위성 발사장의 개건과 현대화 목표를 밝히면서 앞으로 군사 정찰 위성을 비롯한 다목적 위성들을 다양한 운반 로켓으로 발사할 수 있도록 발사장의 여러 요소들을 신설할 때 대한 과업을 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대형 운반 로켓을 발사하기 위한 발사장 구역과 로켓 총 조립, 연동 시험 시설 확장, 연료 주입 시설 증설, 로켓 엔진을 시험하는 발동기 지상 분출 시험장 능력 확장, 야외 발사 참관장 신설 등을 지시했습니다.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있는 서해 위성 발사장은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수 있는 현대적인 발사대와 로켓 이동 레일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고 약간의 리모델링 공사를 거치면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정찰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올리기 위한 장거리 로켓은 ICBM과 기술이 거의 유사합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앞서 10일엔 김 위원장이 국가우주개발국을 시찰해 5개년 계획 기간 내 다량의 군사 정찰위성을 태양 동기 극궤도에 다각 배치한다는 계획을 밝힌 발언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최근 정찰위성 개발을 명분으로 연이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김 위원장이 직접 관련 주요 시설들을 시찰하는 행보를 보임으로써 장거리 로켓을 이용한 정찰위성 발사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김 위원장이 지난 1월 모라토리엄 파기를 시사한 데 따라 ICBM 발사 가능성을 점진적으로 높이는 단계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백두 엔진을 개량한 형식으로 이제 외부에서 사출 실험을 해야 되거든요. 이번에 이제 그것을 위한 일종의 준비를 하는 지시를 내게 된 거죠. 태양절 전에 아마 사출 실험을 연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두어 차례 그렇게 엔진 실험을 지상에서 한 다음에 4.15 태양절에 맞춰서 위성을 이제 아마 끄집어내서 이동을 시킬 겁니다.
김 위원장이 이번 시찰 보도는 미국이 지난달 27일과 지난 5일 북한이 정찰위성 개발 시험이라고 주장하면서 두 차례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2020년 10월 노동당 창건일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ICBM 화성 17형이라고 평가한 발표와 같은 시간에 나왔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사실상 모라토리엄을 파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추가 제재 방침을 밝혔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김 위원장의 이딴 현지 지도는 정찰위성 개발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려는 의도라며 미국과 명분 싸움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사회의 위성 발사장에 아예 가버리는 형태로 김정은이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핵심은 결국 자신들은 ICBM은 아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 거고 미국은 ICBM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 서로 간에 일종의 밀고 당기기는 이미 시작이 됐다라고 볼 여지가 있는 거죠. 북한의 뭐 메시지는 분명하죠. 우리는 모라토리엄 파기한다는 얘기한 적은 없다. 근데 그쪽에서 그걸 파기라고 얘기해버리면 그럼 우리 파기한다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통일연구원 박형중 선임연구위원은 김 위원장이 정찰위성 개발을 주장하지만 사실상 미국을 향해 ICBM 발사 위협을 하고 있다며 미국도 북한의 이런 의도를 알고 선제적으로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아주 작은 스텝으로 도발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지하고 싶은 의도가 있는 것 같고요. 이게 모라토리엄을 파기하는 결정적인 행동으로 가는 준비 조치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모라토리엄 자체를 점진적으로 무효화시키는 행동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런 행동을 막거나 또는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북한이 감당해야 되는 비용이 얼마인가를 자꾸 확인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한국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미국의 발표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북한 문제가 확대되는 것을 미리 차단하고 북한이 전략 도발에 나설 경우 국제사회의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추기 위해 강한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계속 도발을 하면서 제재를 통한 관리로 변하고 있는데 이게 오바마 정부 때처럼 전략적 인내가 아니라 이번엔 좀 더 제대로 된 그러한 대북 강경책이 동맹국들과 함께 뒤따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를 사전에 함으로써 북한을 미리 좀 관리해보려는 그러한 의도가 짙다고 봐야 되겠죠.
한국 국방부는 11일 북한이 정찰위성 개발 시험이라며 쏜 탄도미사일이 ICBM 성능 시험이었다며 국제사회가 북한의 이러한 미사일 추가 개발에 대해 단합된 목소리로 반대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있어 이를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그러면서 북한의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 위반을 강력 규탄하고 한반도와 영내 안보 불안을 조성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공식 대응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ICBM 발사 같은 고강도 도발을 하더라도 현 지정학적인 여건에선 안보리 차원의 대북 조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진단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민주주의 수호재단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9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미국 등 11개국이 최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안보리의 침묵을 거론한 것은 중국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이라고 해석했습니다.
This statement I read as really a direct criticism of China.
중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지 않는 등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으로 행동하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중국은 최근 몇 년간 북한의 대북 제재 회피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안보리의 어떤 대북 조치에도 제동을 거는 등 유엔에서 북한을 지속적으로 비호하고 있다고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에 관심이 없으며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규범을 준수하는 책임 있는 일원이 아니라는 점을 방증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중국의 이 같은 행태는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을 재개하더라도 안보리가 이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핵실험과 ICBM 발사와 같은 북한의 불법 행위에 대해 유엔 안보리가 조치에 나서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올해 들어 중거리 미사일을 포함해 9차례에 걸쳐 무력 시위를 이어가며 안보리 대북 결의를 위반했고 안보리는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 북한 미사일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 등의 반대로 제재 결의나 의장 성명, 언론 성명 등 안보리 차원의 공식 대응은 번번이 무산됐고 미국과 동맹국 등이 북한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장외 공동 성명을 대신 발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등 11개국은 지난 7일 안보리 비공개 회의 이후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각각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안보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유엔 안보리 자체의 신뢰성을 손상시키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훼손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외교협회의 스콧 스나이더 한국 담당 국장은 11개국의 이 같은 비판은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 대응에 대한 합의를 이뤄내지 못한 것에 대한 좌절감의 표현으로 해석했습니다.
Security Council is not available as an instrument by which to impose a penalty on North Korea.
중국과 러시아의 비협조로 인해 안보리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생산적 대응을 하거나 만장일치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독자적인 대북 조치와 동맹국들이 참여하는 다국적 성명을 모색하는 것도 이런 상황과 무관치 않다고 스나이더 국장은 말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또 앞으로 북한의 도발 수위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면서도 안보리 차원의 일치된 대응 가능성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특히 미중 패권 경쟁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지정학적인 여건으로 인해 안보리는 북한에 형벌을 부과하는 기구로서 가용하지 않으며 북한 문제와 관련해 안보리가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훨씬 낮은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통상적으로 북한의 핵실험과 ICBM 발사는 유엔 차원의 대응을 불러왔던 수준의 도발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if North Korea did a nuclear ICBM test, that would be the kind of provocation that would more likely generate a UN response.
그러면서 핵실험과 함께 ICBM 등 북한의 고강도 도발이 집중됐던 2017년 중국과 러시아도 대북 추가 결의안에 동참했던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다만 중국은 결의안 채택 몇 달 동안은 이를 이행하는 듯하다 이후에는 물타기를 하는 행태를 보여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하지만 최근 미중 미러 관계 악화 등으로 인해 북한이 무슨 행동을 하든 이들 국가들이 대북 추가 결의에 동참할 가능성이 낮아진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핵실험과 ICBM 시험을 이어갔던 2017년 유엔 안보리는 대북 제재 결의안 제2356호, 제2371호, 제2375호, 제2397호 등 갈수록 제재 강도를 높여가며 4개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당시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 전략을 구사했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국들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의 참여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맥스웰 선임 연구원은 당시 북한에 대한 군사 행동을 시사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등이 중국을 움직인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Because they were afraid of Donald Trump taking military action.
한반도 관련 중국의 우려 사안은 미국의 군사 행동, 북한 정권의 불안정과 붕괴이며 당시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무력 사용 가능성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중국은 북한을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닌 미국의 군사 행동 가능성을 막기 위해 대북 제재 결의안에 찬성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맥스웰 연구원은 주장했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한국 석좌를 맡고 있는 앤드류 여 미 가톨릭대 교수는 성명에 동참한 11개국은 기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북한의 행동을 규탄해야 하는 유엔 안보리의 의무를 명시하려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 정세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한 안보리의 실질적 대응을 어렵게 할 것이라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앤드류 여 교수는 이론적으로 유엔 안보리는 제재를 강화하고 기존 제재 이행을 조정하는 더 많은 결의안을 도출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실제로는 다른 두 상임 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우크라이나 사태를 고려할 때 이런 협력 가능성은 낮다고 앤드류 여 교수는 진단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이 사이버 범죄로 탈취한 가상화폐 계좌에 대한 미국 정부의 몰수 절차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들 계좌에 대해 아무도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으면서 미국 국고로 귀속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연방검찰이 북한의 가상화폐 계좌 400여 개에 대한 미국 정부의 공식 공고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3일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제출돼 최근 공개된 문건에서 지난해 12월 10일부터 30일 연속 문제의 계좌에 대한 공고를 게시했지만 아무도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다며 이와 관련된 증빙 자료를 함께 공개했습니다. 앞서 연방검찰은 지난 2020년 3월 북한 해커들의 불법 수익금으로 추정되는 가상화폐 계좌 146개에 대해 민사 몰수 소송을 제기했으며 8월 별도의 소송을 통해 추가로 280개의 가상화폐 계좌의 몰수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지난해 7월 소송의 관할권과 자금 세탁 범죄 성립 요건, 몰수의 근거 등을 더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기각하면서 검찰은 새로운 소장을 제출하고 지난해 12월 이에 따른 공식 공고를 한 차례 더 진행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몰수 소송이 제기되면 재판부는 해당 자산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청구인 여부를 약 30일 동안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을 포함해 약 60일간 아무도 나타나지 않으면 해당 자산에 대해 별다른 이의 없이 최종 몰수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번 공고를 통해 북한 해커 등 그 누구도 이 계좌들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은 만큼 검찰은 조만간 원고의 주장만을 근거로 이뤄지는 궐석 판결을 요청해 이들 계좌를 국고로 귀속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정부가 몰수를 추진해온 가상화폐 계좌는 10여 곳의 가상화폐 거래소에 분산돼 있으며 이들 계좌 내 가상화폐는 북한이 지난 2018년과 2019년 사이 한국 등에서 운영 중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탈취한 것들입니다. 앞서 검찰은 한국 소재 가상화폐 거래소가 2018년 말 1,777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21만 8천 이더, 9,999만 도지코인 등 약 2억 3,433만 달러어치의 가상화폐를 북한 해커들에게 절취당했고 2019년 11월에는 한국의 또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가 4,850만 달러어치의 도난 피해를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에 무단 입국해 제재 회피 기술을 전수한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 중인 암호화폐 전문가 버질 그리피스 씨가 재판부에 보낸 편지에서 자신의 방북 결정이 어리석었다며 자책했습니다. 최종 선고 판결을 앞둔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버질 그리피스 씨는 최근 재판부에 보낸 편지에서 북한을 여행하기로 한 나의 결정의 어리석음과 우둔함은 지금의 나를 놀라게 한다면서 당시 방북을 후회한다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미국 연방법원 전자기록 시스템에 따르면 그리피스 씨는 최근 변호인을 통해 제출한 편지에서 당시 마음속으로 북한에 가는 것을 정당화했던 이유를 설명할 유일한 길은 내가 그 나라가 무너지기 전에 그곳을 보는 것에 집착했기 때문이라면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며칠 전 누군가 동베를린을 볼 기회를 제공한 것과 유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나는 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나라를 해치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다면서 내가 북한으로 가기 전 그리고 돌아온 뒤 국무부에 신고하고 이후 신문을 받기 위해 자비로 연방수사국 FBI로 날아가 스파이가 되겠다고 제안했던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그러나 지금은 국무부의 말을 듣지 않은 채 북한으로 향한 것과 북한과 관련해 한 일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나는 오만했고 매우 틀렸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가치가 크게 상승한 암호화폐 이더리움의 개발자인 그리피스 씨는 지난 2019년 4월 국무부의 승인 없이 평양 블록체인 암호화폐 회의에 참석하고 이 기간 북한의 국가기밀과 기술을 전수한 혐의로 그해 11월 체포된 인물입니다. 이후 검찰과 법적 공방을 벌여오던 그리피스 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혐의 중 국제긴급경제권한법 위반 공모 혐의를 인정하면서 다음 달 최종 선거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변호인은 이날 그리피스 씨의 편지와 함께 제출한 선고 관련 의견문을 통해 그리피스 씨가 자신의 행동을 깊게 뉘우치고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그에게 24개월형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그리피스 씨가 북한을 역사의 뒤안길로 곧 사라질 정권으로 인식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비록 오만하고 순진했지만 북한을 여행하면서 자신이 평화를 위해 행동한다고 여겼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 방문을 통해 금전적 이득을 보지 못한 사실과 자발적으로 국무부와 FBI 조사에 응한 점을 감형 요인으로 참작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변호인은 선고 관련 의견문, 그리피스 씨의 편지와 별도로 이날 재판부에 그리피스 씨 가족과 친구 등의 탄원서도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직 제출되지 않은 검찰의 최종 구형 문건을 추가로 검토한 뒤 다음 달 12일 그리피스 씨의 최종 형량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리피스 씨가 유죄를 인정한 국제긴급경제권한법 위반 공모 혐의는 최대 20년의 구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BOA 뉴스 박동장입니다.
지금까지 B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지구촌 오늘과 뉴스 따라잡기로 전 세계 에너지 동향과 공급 상황 등을 짚어봅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55년 3월 11일 인류 최초의 항생제인 페니실린을 발견한 영국의 미생물학자 알렉산더 플레밍이 74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1881년 영국 에이셔 지방의 로그필드에서 태어난 플레밍은 런던에 있는 과학기술 전문학교를 거쳐 런던 대학 내 세인트 메리병원 의과대학에 진학합니다. 그리고 1928년 플레밍은 뜻밖의 발견을 하게 됩니다. 부스럼의 원인인 포도 모양의 병균을 배양하던 많은 접시 가운데 유독 한 배양 접시에서만 세균이 죽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플레밍은 곧 푸른 곰팡이가 병균을 죽인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푸른 곰팡이에서 추출한 물질을 페니실린으로 명명하게 됩니다. 페니실린은 이후 종기나 상처의 치료는 물론 폐렴, 폐혈증 같은 병에 놀라운 효과를 발휘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데 쓰이게 됩니다. 플레밍은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1945년 노벨 생리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1985년 3월 11일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소련 공산당 서기장에 선출됩니다.
미하일 고르바초프
1931년 소련 남서부에 있는 스타브로폴 지방에서 태어난 고르바초프는 모스크바 법대에 들어가고 그해 공산당원이 됩니다. 고르바초프는 이후 지역당위원회의 제1서기에 선출된 이래 여러 요직을 거치며 눈부신 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콘스탄틴 체르넨코 서기장이 사망하자 고르바초프가 소련 공산당 서기장으로 선출됩니다. 당시 소련은 지속적인 생산성 저하와 관료주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 공산당 서기장에 선출된 고르바초프는 개혁정책인 페레스트로이카, 개방정책인 글라스노스트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고르바초프의 개혁, 개방정책으로 소련에는 시장경제가 도입됐고 언론의 자유도 신장됐습니다. 또한 고르바초프는 미국과 중거리 핵전략 폐기조약과 전략무기 감축협정에 조인하기도 했습니다. 고르바초프는 이후 1990년 동유럽에 팽배했던 냉전을 종식시킨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에 청취 가능한 B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B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보내드립니다. B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boakorea.com, www.b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B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